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오전 6시 42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 일본명 일본해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6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발사된 미사일의 정상 비행이나 성공 또는 실패 여부 등 추가 정보를 분석 중에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 같은 도발은 북한의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5일 긴급회의를 열고 시리아 북부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시리아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이 지속적으로 집단적으로 행동할 의무에 실패하면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며 유엔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헤일리 대사는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의 사진을 제시하며 러시아가 관심을 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죽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은 인류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과 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행동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두고 보자고만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문명사회에 의해 무시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압둘라 국왕 사이 회담에서는 요르단 인접국인 시리아에서 발생한 끔찍한 공격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회담 재개 가능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G7 회의가 끝난 다음 날인 12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테러 방지 노력, 양국 관계와 시리아와 북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5일 틸런서 장관의 이번 방문은 러시아 고위 권리들과의 직접적인 대화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민스크 평화협정 이행의 다음 단계 조치 등 미국의 견해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핀란드를 국빈 방문해 양국이 유럽연합과의 기본 틀 아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사울리 니니스트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핀란드는 핀란드가 맡겨될 북극위원회 순회의장 기회를 적극 이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니니스테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밖에 유럽-중국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동 실행연구 착수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보 수집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들의 신원을 노출시킴으로써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도 여기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가진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 문제가 매우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노화를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나 식이조절 등 다양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노화를 늦추고 좀 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는 뇌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공동연구팀이 최근 여러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걷기나 가벼운 몸풀기 운동 등 여러 운동들이 다 좋지만 특히 이 춤을 추는 것이 노화에 따른 뇌기능 저하를 막고 개선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운동은 기능 저하를 막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게 되면 기능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 속도 또 기억력도 함께 높아진다는 건데요. 뇌 조직 자체가 젊어진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또 춤을 출 때 운동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통한 만족감이 정신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는데요. 춤을 추더라도 홀로 추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춤을 춘다면 더 젊은 두뇌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봄 개편을 맞아서 조금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와 함께 미국 50개 주 곳곳에 스며있는 역사와 문화,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6일 목요일 북한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9에서 14도, 신의주 7도에서 1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에서 14도, 함흥 8에서 22도, 끝으로 청진은 4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The Boy Least Likely To의 노래입니다. A Fairy Tale Ending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돼 국제사회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을 규탄하면서도 아사드 정권 퇴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시리아 정책 자세히 짚어보고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인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을 방문 중인 데 대해 중국 정부가 항의했습니다. 또 중국과 남중국해의 분쟁 와중에 어획량이 줄어든 필리핀의 작은 어촌마을이 환경보호를 통해서 생존권 확보에 나선 얘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화요일 화학무기가 살포돼 주민 72명이 사망한 것을 포함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시리아의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를 문명세계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최근 미국 정부가 대시리아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와중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죠.
네, 맞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주 목요일 터키를 방문한 자리에서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운명은 장기적으로 시리아인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 것과는 이 달라진 입장을 밝힌 건데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더 나아가서 미국의 시리아 정책 우선순위가 더 이상 아사드 축출에 있지는 않다며 정책 변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예, 아사드 정권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누그러진 건데 이번 화학무기 사태 이후에도 같은 입장이 유지되는 겁니까?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화요일 지난 몇 년간 정권을 바꿀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지금은 지형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라면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존재는 정치적인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화학무기 사태와 관련한 별도 성명을 통해서 아사드 정권의 악랄한 행위는 전임 오바마 정부가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게 대응했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 주요 서방 국가들은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화학무기 공격이 알려진 직후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아사드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에게 시리아에서 아사드 체제를 교체해야 한다고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직접 비판했는데요. 장 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화학무기 사태에 대해 시리아 정권이 새로 출범한 미국 정부를 시험한 것이라면서 시리아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취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예. 자, 화요일 이 4일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네, 내전 중인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주의 이 칸셰이칸에서 이 화요일 정체 불명의 이 가스가 살포돼서 어린이 20명을 포함한 주민 72명이 사망한 것으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추산했습니다. 서방 구호단체들은 사망자가 100명이 넘고 부상자는 3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인인 사상자들은 호흡곤란과 동공수축 등 이 독가스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예, 자, 이 때문에 유엔이 긴급 회의를 열었죠.
네, 국제사회는 화학무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 수요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회의 앞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떻게 책임을 묻게 했다는 건가요?
네,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이 화학무기 사용을 규탄하고 조속한 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세 개 나라가 이 공동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는 책임자 규명을 위해 유엔과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또 유엔 헌장 7조에 따라서 시리아에 대한 제재도 추진하게 됩니다. 수요일 회의에서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 측을 비난하는 참가국들의 의견이 모였는데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이번 사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까요?
네, 채택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불투명한데요. 이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가 되려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렇게 다섯 개 상임 이사국이 전원을 포함해서 비상임 이사국의 또 아홉 개 나라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상임 이사국들은 거부권이 있어서 이 한 곳만 거부해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는데요. 러시아는 이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줄곧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그 화학무기 사용 책임을 어느 쪽에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곳이 이 시리아 이들리브주, 특히 이 칸시이카는 이 반군이 주로 활동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한 주체는 정부군인 것으로 이 서방 측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군 관계자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전에도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아사드 정권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일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해명을 발표했는데요. 시리아 정부가 독성 물질을 포함한 테러 분자들의 무기 저장 시설을 공습했는데 무기고가 파괴되면서 독가스가 폭발했다는 내용입니다.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또 사용할 준비를 했던 것은 반군 측이란 주장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달라이라마의 분쟁 지역 방문에 항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 정부 지배 아래 있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월요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인도 접경 지역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에 도착했습니다. 인도 동북부 일대를 방문 중인 달라이 라마는 이곳에서 열흘 동안 머물면서 현지 티베트 불교 신자들을 비롯한 주민들과 또 주정부 인사들을 만날 계획인데요. 환충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수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달라이 라마의 이번 일정이 중국과 인도 관계에 엄중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도 측에 경고했습니다.
예, 달라이 라마가 현재 방문 중인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어떤 곳입니까?
네, 이 아루나찰 프라데시는 인도 동북부 중국 접경 지역에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곳을 짱난, 그러니까 이 남티베트라고 부르면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이 지역 방문이 처음 계획될 당시부터 중국 측이 극력 반발을 했죠.
예.
달라이라마는 1959년에 티베트 독립 시도가 실패로 끝난 뒤 인도로 건너가서 티베트 망명 정부를 이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볼 때는 이 반체제 인사인 달라이 라마를 인도 측이 영유권 분쟁 지역에 불러들여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이 중국 정부의 주장입니다.
네. 자, 이 해당 지역은 달라이 라마가 젊은 시절에 중국에 맞서 망명 활동을 시작했던 곳이기도 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한 뒤 오랫동안 양측이 협상을 벌였지만 이 진전이 없었고 이 1959년에 티베트인들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었는데요. 결국 중국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티베트인 약 12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티베트 민족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체포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 대치가 더 격화됐었는데요. 당시 23살이었던 달라이 라마가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로 변장한 채 이 망명길에 올랐었습니다. 그때 달라이 라마가 이 망명 초기에 도착한 지역이 바로 인도 동북부에 있는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의 작은 어촌 마을이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남중국해에 접한 필리핀 루존 섬에 인구 4만 9천 명이 사는 마신록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업과 관광이 주요 경제 기반이 되는 지역입니다. 아, 그런데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문에 인근에 있는 이 최대 어장인 스카이버로 암초, 중국에서는 황옌다오라고 하고 필리핀에서는 바조데마 실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곳에 나가서 진행하는 조업이 힘들어져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최대 어장에서 조업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이지 내에 있는 것인데요.
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한 2012년에 실효 지배를 굳혀서 이 필리핀 어민의 조업을 막아왔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한 이후 이 조업이 다시 이루어지는 듯 했는데요.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강화되면서 필리핀 어선의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예, 현지 업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발간된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고서에 따르면 남중국해 전체 어획량이 연간 1,660만 톤이었는데요. 지난 2010년 이래 마신록의 어획량은 5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됐나요?
네, 마신록 당국은 당분간 인근 바다에서 과다 조업을 제한해서 어족 자원이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스카보로 암초 주변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어획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또 독성 물질인 시아누아 나트륨 등을 조업에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환경 보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 이 루존섬 주변에 산호가 많은데요. 이런 환경 보호 노력은 산호를 보존 확대하는 데도 효과를 봐서 관광객을 더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수잔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부인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 계획의 첫 공개 입찰이 화요일 마감됐다는 소식, 또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 여성 가운데 10명 중 1명이 선천적인 뇌장애가 있는 태아나 아기를 가졌다는 연구 보고서 내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게 도청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로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 때 안보 책임자였던 라이스 전 보좌관이 이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라이스 전 보좌관은 화요일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강력히 부인했는데요. 라이스 전 보좌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 allegation is that somehow Obama administration officials utilized.
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정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월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측근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자기기를 이용한 감청이 있었다며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요일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라이스 전 보좌관이 이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도 여기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라이스 전 보좌관이 사찰을 지시했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죠.
네, 앞서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외국인에 대한 통상적인 사찰 과정에서 트럼프 측 인사들에 관한 정보가 부수적으로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었지만 트럼프 측 인사들의 이름이 보고서에 노출된 건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지요. 자, 그런데 이런 노출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라이스 전 보좌관이란 보도가 나온 겁니다. 나아가서 일부 언론은 라이스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의 대화 내용을 상세하게 도표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름을 노출하도록 지시한 게 불법입니까?
라이스 전 보좌관은 문제될 게 없단 태도를 보였습니다. 백악관에서 일할 때 매일 이 정보 보고서를 검토했다며 보고서에 나오는 미국인들의 이름을 요청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re were occasions when I would receive a report in which a U.S. person was referred to.
네, 보고서에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미국인이라고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 등과 보고서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네. 자, 라이스 전 보좌관은 문제될 게 없다고 했는데 이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떤가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는 라이스 전 보좌관이 정보기관 보고서에 나오는 민간인의 이름을 노출하도록 요청했다고 해도 법에 어긋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국가안보 보좌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런 요청을 해도 이에 응할지 말지는 정보기관의 판단에 달렸던 건데요. 다만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런 요청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에 관한 정보를 일부러 뻗들이고 언론에 흘렸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의 국가기밀이 새나가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언론에 새나가면서 결국 이 플린 전 보좌관이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 화요일 인터뷰에서 이에 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라이스 전 보좌관은 누구에게도 이런 정보를 제공한 일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에 관한 정보를 받냐는 질문에 대해선 기밀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예. 자, 연방의회는 라이스 전 보좌관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공화당 소속인 랜드폴 상원의원 같은 경우 관련 보도에 대해 라이스 전 보좌관이 사찰에 관여했단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하원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은 라이스 전 보좌관을 둘러싼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조사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라이스 전 보좌관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라이스 전 보좌관은 청문회에 나오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쌓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이런 계획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화요일 4일이죠. 장벽 건설을 위한 1차 입찰 마감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입찰에 400개 이상의 회사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높이 3m, 폭 3m의 견본을 세웠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들 견본을 보고 20개 회사를 뽑아서 2차 입찰 대상에 올릴 예정이고요. 이 가운데 몇 개 회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4월 중순에 2차 입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새로 건설될 장벽의 사양은 어떻게 됩니까?
네, 높이는 5m에서 9m 사이인데요. 사람들이 오를 생각을 못하도록 위압감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또 장벽을 뚫는데 최소한 30분은 걸릴 정도의 두께여야 하는데요. 국경수비요원이 발견해서 충분히 이를 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 멕시코가 장벽 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멕시코 정부는 이를 거부했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일단 이 미국의 세금으로 장벽을 건설하고 나중에 멕시코 정부로부터 비용을 돌려받겠다고 했는데요.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장벽 건설 비용으로 의회에 15억 달러를 요청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장벽 장벽 건설 비용이 210억 달러가 넘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예. 자, 한편에서는 이 장벽 건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화요일 의회에서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전 세관 국경보호국 관리인 데이비드 아길라 씨는 국경 경비대원을 늘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밝혔고요. 국경지대인 텍사스 대학교의 테렌스 게렉 교수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에 대한 이 지원을 통해서 이들 나라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임신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머리가 작은 이른바 소두증에 걸린 아기를 출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공포에 떨었는데요. 실제로 이 지카 바이러스가 적지 않은 태아와 아기들에게 영향을 줬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요일 임신 중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여성들과 관련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임신 중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 가운데 10명 중 1명은 선천적 장애가 있는 태아나 신생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지카 바이러스는 지난 2015년 브라질을 시작으로 해서 중남미를 휩쓸었는데 이 이집트 순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은 이 지카 모기, 이 이집트 순모기에 물려도 가벼운 증세만 보이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신한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태아에 심각한 뇌 손상을 가져오는 선천성 지카 증후군을 앓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 세계 각국의 보건 당국이 비상에 걸렸었습니다. 지카 증후군은 뇌 발달 장애와 시력 저하, 청력 상실, 보행 운동 장애 등의 증세를 동반한 심각한 질병입니다.
예. 자, 사실 이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연구, 이 임신 중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소두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연구진은 지카에 감염된 것으로 임신되는 이 여성 의심되는 여성 중 2016년에 임신 기간이 끝난 1,000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들 중 약 10명, 그러니까 5%에 해당하는 여성의 아기나 태아가 한 가지 이상의 지카 관련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지카 감염 확진을 받은 여성 250명의 자료를 따로 분석했더니 10%의 아기가 태아나 태아 또는 태아가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임신 초기에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아기가 장애를 갖게 된 비율은 15%로 더 높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결과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가 실제로 장애를 갖고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던데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지카 바이러스에 노출된 아기 가운데 4명 중 3명이 퇴원한 후에 뇌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뇌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따라서 대부분 아이들의 뇌 촬영 자료가 없는 만큼 이번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아기가 이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 그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작년에 열렸던 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 취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예, 맞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는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한 미국 본토와 미국 영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고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들 여성 대부분은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가 모기에 물려서 감염된 경우였다고 합니다. CDC 측은 하지만 미 전역에서 지카 바이러스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여름이 다가온 만큼 임신부와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카 바이러스 방지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2017년 새봄을 맞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매주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타박타박 미국 곳곳의 멋과 정취, 문화와 풍물, 또 스며있는 얘기들 찾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드릴 텐데요.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어딜 제일 처음 가보면 좋을까 궁리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께 미국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만큼 미국 수도 워싱턴 DC부터 둘러보는 게 좋겠죠. 예, 4월의 첫 주 타박타박 미국 여행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워싱턴의 봄은 벚꽃과 함께 시작됩니다. 지금 이 워싱턴은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전국, 아니 전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북적한데요. 그런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는 벚꽃 하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이 사쿠라꽃 해야 아, 그 꽃 하신다던데요. 예. 해마다 봄이 되면 이 워싱턴을 온통 여리여리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이 벚꽃들도 실은 100여 년 전에 일본 도쿄시가 워싱턴의 벚나무 3천여 그루를 기증한 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The National Cherry Blossom Festival is the largest celebration of springtime.
워싱턴 벚꽃 축제는 미국 전국에서 봄철에 열리는 가장 큰 축제입니다. 1912년에 일본 도쿄시장이 워싱턴 DC에 3천 그루에 달하는 벚꽃나무를 선물로 보내줬는데요. 해마다 기념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벚꽃나무들이 워싱턴 DC를 더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제 벚꽃 축제는 워싱턴의 명물이 됐습니다.
네, 워싱턴 DC 관광청에서 근무하는 케이트 깁스 공보관의 도움말이었는데요. 예, 사실 동네 봄이면 벚꽃 한두 그루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뭐 새삼스러울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두 그루만 펴도 예쁜 벚꽃이 무려 3천 그루 넘게 피어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꿈속처럼 아름답겠죠? 이 기간 동안 다채로운 행사들도 아주 많이 열리는데요.
연날리기 행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행사들도 이 기간에 함께 열려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죠. 내셔널몰에서 워싱턴 기념탑 꼭대기로 높이 올라가는 연들은 정말 장관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가두 행진도 있고요. 최근에는 불꽃놀이도 합니다. 저녁에 펼쳐지는 수상 불꽃놀이도 정말 볼만하죠.
벌써 100년도 넘는 워싱턴 벚꽃 축제. 올해는 지난 3월 15일에 시작해서 이달 16일까지 계속되는데요. 관광객들의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I saw pictures of cherry blossoms and I always imagined there would be cherries coming from them.
We are really enjoying it. We are loving it. And it's just beautiful colors.
Feel and touch those traditional items.
I feel like it's so exciting to be here during this time. They're so unique. They only come out.
꽃이 너무 예뻐서 꽃 속에 들어갈 뻔했다는 학생도 있고요. 색깔이 너무 곱다면서 감탄하는 여성분도 있는데요. 벌써 목소리에서 즐거움이 느껴지시죠?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빨리 피었다가 그 사이에 눈폭탄도 맞고 해서 지금은 많이 져버렸는데요. 그래도 워싱턴을 찾는 향춘객들의 발걸음이 마냥 즐거워만 보이는 건 덩달아서 봄의 정취를 느끼고픈 제 마음 탓만은 아니겠죠.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워싱턴은 꼭 요즘 같은 벚꽃철이 아니어도 사시사철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물론 이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 미국 정치의 1번지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워싱턴 DC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처음부터 수도로 작정하고 만든 도시라는 것 아십니까? 네, 케이트 깁스 워싱턴 DC 관광청 공보관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워싱턴 DC는 처음부터 수도로 디자인된 도시입니다. 장소 선정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이름도 워싱턴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 워싱턴 DC는 프랑스 출신의 건축 공학자인 피에르 찰스 랑팡의 설계를 기초로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The design of the city was created by a Frenchman, Pierre Lanfranc.
시의 모습은 프랑스 출신 건축가 피에르 랑팡의 디자인입니다. 넓은 도로와 작은 길들, 둥근 교차로와 시 한가운데 내셔널 몰이라는 큰 공원이 계획적으로 아주 질서 있게 잘 구획돼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첫인상은 매우 유서 깊으면서도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된 도시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사실 어느 곳이든 얘기를 하자면 참 많겠지만 미국의 수도 이 워싱턴 DC는 특히나 볼거리도 많고요. 얘기거리도 많아서 뭘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뭐니 해도 200년 넘게 미국 대통령들의 주거지와 또 집무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미국을 상징하는 건물이 되어온 백악관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의 백악관 관광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입장권을 받아 백악관 관광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 백악관 관광을 하려면 각 주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통해서만 그것도 이 몇 달 전부터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워낙에 많아서 그나마도 쉽진 않은 편인데요. 사실 저도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워싱턴 DC의 자랑, 볼거리 또 뭐가 좋을까? 워싱턴 DC 관광청 케이트 깁스 공보관의 추천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Certainly we'd encourage people to visit the National Mall.
내셔널 몰을 권하고 싶습니다. 링컨 기념관과 국회의사당 사이에 있는 아주 넓은 잔디공원이죠. 이 잔디공원에 유명한 워싱턴 기념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연필 모양의 뾰족하고 하얀 기념탑인데요. 워싱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셔널몰 주변에는 2차 세계대전 기념관, 루즈벨트 기념관, 한국전 참전 기념관 등 여러 기념관과 사적지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워싱턴 DC는 또 정치와 외교의 도시라는 수식어답게 수많은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180여 개의 대사관과 영사관이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자랑 가운데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박물관입니다. 이 도시 하나에 박물관이 하나만 있어도 대단할 텐데 워싱턴 DC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박물관이 무려 20개 가까이나 됩니다. 혹시 박물관 하니까 고리타분하다거나 심심하다는 선입견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들어가면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웅장한 규모에다가 이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던 온갖 작품이나 자료들이 전시돼 있어서 찬찬히 구경하려면 몇날 며칠 구경해도 못하기가 있습니다. 케이트 깁스 공보관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죠.
스미소니언 재단 17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이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달을 갔던 로켓부터 온갖 거대한 비행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항공우주박물관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또 거대한 코끼리가 입구에서 반기는 자연사 박물관도 있죠. 이 모든 박물관이 다 공짜로 입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얘기거리도 많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케이트 깁스 공부관에게 워싱턴 DC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도시일까 물어봤는데요.
Certainly the center of government for the United States is.
워싱턴 DC는 미국 정부의 핵심, 중심입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이나 대법원을 방문해서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직접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미국 민주주의의 실천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워싱턴 DC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는 미국 제16대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구절이 새겨져 있는데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가 추구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미국 곳곳의 문화와 정치, 풍물과 역사를 소개해드리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rub something in. rub something in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I know I tripped in front of everyone, but you don't have to rub it in. You're making me feel more embarrassed.
Sorry, I didn't mean to rub it in. I thought it was funny, so I was just telling all of our friends. I'll stop rubbing it in. Sorry.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I know I tripped in front of everyone, but you don't have to rub it in. You're making me feel more embarrassed.
사람들 앞에서 넘어진 것 같고 그렇게 자꾸 들먹거릴 거 없잖아. 날 아주 당황스럽게 하네. 라고 하자 제이슨이
Sorry, I didn't mean to rub it in. I thought it was funny. So I was just telling all of our friends. I'll stop rubbing it in. Sorry.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rub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know I tripped in front of everyone, but you don't have to rub it in. You're making me feel more embarrassed.
Sorry, I didn't mean to rub it in. I thought it was funny. So I was just telling all of our friends. I'll stop rubbing it in. Sorry.
Today's expression is rub. R-U-B. Rub something in. I-N. In. Rub something in. Rub something in. If someone rubs it in, it means that he or she keeps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makes you feel upset, embarrassed, or make you feel even worse.
때로 짓궂은 사람을 보면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일부러 놀리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즐깁니다. 그런데 세상사라는 게 돌고 도는 법이라 자기도 꼭 그렇게 당하죠. 그럴 때면 남한테 한 건 잊어버리고 금방 불그락 푸르락 해집니다. 이렇게 상대를 놀리거나 애를 먹이기 위해 듣기 곤란한 말을 늘어놓다, 반복해서 말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rub something in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친구들 앞에서 넘어져서 창피해하는데 제이슨이 제가 넘어진 것에 대해 자꾸 들먹이니까 제가 But you don't have to rub it in 라고 했죠. 바로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죠.
You're making me feel worse by rubbing it in. Can you stop talking about it now?
라고 하면 그런 말을 자꾸 되풀이하면 기분이 더 나빠져. 그만 좀 할 수 없니?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rub something in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know I tripped in front of everyone, but you don't have to rub it in. You're making me feel more embarrassed.
Sorry, I didn't mean to rub it in. I thought it was funny, so I was just telling all of our friends. I'll stop rubbing it in. Sorry.
Let's review. If someone rubs it in, it means that he or she keeps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makes you feel upset, embarrassed,
or make you feel even worse. Rub something in. Rub something i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Washington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34차 회의가 3월 24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한 긴급한 인권 문제를 환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남수단의 인권 현황과 관련된 결의안 채택과 스리랑카의 정의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유엔 특별보고관 임명,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기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결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 등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은 남수단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 유엔 남수단 인권조사위원회가 앞으로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임무를 연장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또 스리랑카의 정의 회복과 책임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결의안 2년 연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결의안을 공동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또 버마에서 보안군에 의해 자행된 인권 침해와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독립적 국제 위원회 구성을 지지했습니다. 아울러 시리아와 이란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와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임무를 갱신하는데도 미국은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인권이사회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중요성을 천명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편향된 비판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했습니다. 그 결과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한 나라만을 겨냥한 결의안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핵심 요소라며 미국은 앞으로도 유엔을 통한 인권 개선 노력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